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과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자주는 아니지만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이 선지서는 문학 장르상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표제에 해당되는 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1장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해당되는 아스 기사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해당되는 히스기야 기사 이것만 내러티브로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시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왜 6장부터 8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열왕기서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또 거기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사를 여기에다가 끼워 놓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가 이사야서 전체 흐름의 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 전체 딱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그곳인데 여기에 히스기야의 기사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35장에서 곧바로 40장으로 건너뛰어도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또다시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6장부터 39장은 1장부터 35장과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이어가는 이 다리 역할을 합니다. 딱 하나의 다리가 있는 거죠. 그 다리를 건너서 40장으로 진입할 때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도 때문에 이미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사야 기자는 본래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배치시켜 놓지 않고 역사적인 순서로는 본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질병과 그 다음에 질병에서의 회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던 바벨론 왕 무르덕 발라단의 방문 그 다음에 36장에 나타난 산헤립의 공격과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순서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이런 역사적 흐름과는 달리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의 공격과 기적적인 구원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과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바벨론 왕 무르덕 발라단의 방문 순으로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히스기야의 상태를 생각하면 불신앙에서 신앙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순서를 완전히 도치시켜서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 신학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6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아하스 기사와 히스기야 기사를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하스의 경우는 불신앙의 대명사로 불신앙의 사람의 대명사로 나타나지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징조도 구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지요. 아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공격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호소해서 그 질병으로도 고침받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아하스처럼 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전할 요량이었다면 순서를 도치시키지 말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해야 사실은 이런 의도와 목적에 맞는데 이상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순서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오히려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서로 기사를 배치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스알랴 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왔을 때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윗못 수도 세탁자의 밭 그 길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36장으로도 가보시면 이 산헤립의 파송을 받은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윗못 수도 세탁자의 큰 길이었습니다. 또 공동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조는 누가 구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 좋은 예가 기도원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의 경우에 양털 시험을 했잖아요. 미대한 병사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으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시계가 아니라 아하스 왕의 해 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과 불신앙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히스기야 기사를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기술하지 않고 도지시킨 데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 기사를 대할 때 아하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야겠다. 이런 적용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도덕적 적용점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그냥 하나의 어떤 무슨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래가지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지 않고 모세라든지 혹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영웅들 그런 분들의 생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요. 그 이유를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타락해서 롤 모델이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역사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스기야도 또 우리가 오늘 이 기사를 읽었지만 뭐 아하스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도치시켜 놓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섬길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의 오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열방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히스기야가 세상을 의지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36장 6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 랍사게가 한 말이지만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마치 이 설교 같잖아요. 그죠? 세상 믿지 마라. 세상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만드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면서 또 9절에서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의도,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따르면 앗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앗수르의 공격을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기사를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으로 이해해서 아하스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히스기야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한편 맞지만 이 사회 전체 흐름상은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살펴봤던 38장에서 살펴봤던 바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건을 배경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쭉 CT 검사, MRI 검사 다 했는데 이제 한 달 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이 되었고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특사가 가지고 가는 대통령의 어떤 전언, 바로 그런 것이겠죠. 당시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아수르의 치하에 있는 아수르에 종속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죽자 바벨론이 아수르의 통치로 더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래도 강하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나라는 다름 아니라 바벨론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왕이 바벨론 왕이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 유대 왕인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으니 이 히스기야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을 만약에 보냈다, 비서실장을 보냈다, 아마 여러분들 어깨를 으쓱해할 것입니다. 야, 대통령이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물과 함께 진서를 보내왔다라고 자랑을 하겠죠. 히스기야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무로닥 발란이 보내온 이 사신은 단순히 그냥 축하하러 온 사신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압제 아래 있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반색하며 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히스기야에게 상당한 시험거리였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망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으셔서 히스기야를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바벨론 사절의 방문을 받는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뭘 지금 드러내고 자랑하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보물창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 지금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지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막 새롭게 등장한 이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바벨론이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와 함께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의 외교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반아수르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사절들에게 우리나라도 이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당신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보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연대하면 얼마든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겸손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겸손, 믿음의 낮아짐, 믿음의 봉사, 늘 깨어진 마음,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한데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요청한 바도 없고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나온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무슨 히스기야로부터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낸 그 의도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 나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사야가 물은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먼저 했느냐 하면 이 질문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냥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 분명했다면 이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이 참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겠죠. 그 질문,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사야가 물은 질문은 뭐 그런 말을 했느냐 말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바벨론 왕 무르덕 발라단이 바벨론 사절을 보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고 또 이 의도와 목적에 놀아나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를 그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했죠.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외교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을 하면 당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랬는데 왜 세상 열방을 의지했느냐라는 책망이 주어지게 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수르 같은 나라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기브온 족속 아시죠? 기브온 족속이 원방에서 온 것처럼 위장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사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히스기야의 대답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토록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와 다르게 아스는 세상 열방을 의지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바벨론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불신앙의 전용으로서의 자신의 아비 아하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보여줬죠.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 무기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이 일이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바벨론으로부터 약탈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 되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 중 몇 사람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전기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단순히 포로로 사로잡혀가도 어리고 힘든데 거세당한 환관으로 포로생활을 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결국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선고한 그 내용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행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자신들이 의지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리고 마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 대신 믿는 어떤 것에 의해서 신자는 망하고 만다. 이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 대신 신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재물을 믿든지 권세를 믿든지 자의 건강을 믿든지 하나님 대신 믿는 어떤 것에 의해서 신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간들간들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교만한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히스기야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요시아를 비롯해서 히스기야는 다른 유다 왕들에 비해서 매우 경건했고 특별히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130년 후에 결국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히스기야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유다 전체가 망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33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신명기 28장 64절 이하 등등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예견했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서 결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죠.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후손 중에 몇 사람이 환관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의 실행이에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라고 신명기 28장 3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히스기야의 불신앙을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오직 하나의 원인으로 바라보기보다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의 신뢰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히스기야가 단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불신앙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과연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적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망하지 않았을까요? 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히스기야의 불신앙의 행동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계기, 하나의 신뢰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진술 방식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히스기야의 불신앙의 문제를 삼으시면서 유다의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빠짐없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자손들 중에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실을 왜 기록으로 남겨놓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 불신앙으로 인한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교만입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면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받고 교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뭐 이렇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뭐 목에 기부수한 게 그게 교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 교만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서 이 상황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대로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죠.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불치병으로부터 고쳐주셨지만 유다를 바벨론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혹시 제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 우리가 교만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보통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잘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개 교만은 말이죠. 가진 게 쌓이면서 교만해지거든요. 뭐 좀 이렇게 알아가고 뭐 지위가 좀 이렇게 높아지고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지면 그때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과는 반대되지만 이 사회에서의 흐름은 역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수르가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 눈물로 배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절을 보내오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면 은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역량이라면 역량, 그 제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원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질타했습니다.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다 하나님으로도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굳이 적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방편이 아닌 일관된 삶의 방식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수단으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나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온 것은 그것은 무슨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바벨론이 어떤 외교 파트너로서 유다에게 제의를 해서 우리와 함께 반아수르 전선을 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는 믿음으로 잘 그 문제를 해결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통 믿음하면 선택, 결단 혹은 위기 상황으로부터 헤쳐나가는 방편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신자가 일관되게 보여줘야 될 삶의 방식인데 바로 이런 삶에 히스기야가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실 때 평소에는 믿음을 도무지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믿음의 겸손, 믿음의 자비, 믿음의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리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다. 항상 힘세고 힘있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그 어떤 것으로 언제든지 갈아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 전체 흐름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39장에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전에 과연 그 사람 맞는가라고 물을 정도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믿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6장과 8장에 나타난, 6장부터 8장까지 나타난 아하스 사건과 36장부터 39장에 나타난 히스기야 사건만을 딱 보면 불신앙과 신앙의 사람으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단순히 병에서만 고침받지 않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이런 면에서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견고한 믿음이 유다 백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허물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을 했겠죠. 이상은 무언가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봤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도 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선고를 듣게 되는가? 바벨론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모든 보물들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 선고를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마지막 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대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 소유로 쌓아둔 모든 것들은 다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요. 너에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 명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다음에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려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을 잘 읽어보시면 대답이 다소 좀 모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대답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하신 예언이 바르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순복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한 이 대답을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반응으로 보는 것인데 저는 이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일시적으로 심판이 유예되고 자기 당대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 세대에는 심판하지 않겠고 평안과 경고함이 있다고 했으니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메시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이상적인 다윗, 그는 이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장부터 39장은 40장 이후에 등장할 고난의 종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아하스 이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굳세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믿음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체만의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방편과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두셨고 끝까지 보지신께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느다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늘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 모든 약함과 허물을 다 담당하신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부침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믿음이 쫙 이렇게 그냥 성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선물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평생 그분을 아는 믿음과 지식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에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신자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우리만을 바라보고 자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구속주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께서 베푸신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시간 믿음의 빈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